오늘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자유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으니 그러므로 그 자유 안에 굳게 서고 다시 속박의 멍에를 메지 말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과 또 다른 여러 구절의 말씀을 갖고 그리스도인에게 자유란 무엇인가 라는 좀 광범위한 제목이지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인간에게 가장 큰 형벌 중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자유를 억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대가에 대해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간에게 주어지는 형벌 중 가장 기본적인 형벌 중 하나는 자유를 빼앗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읽었던 책 중 하나가 이제 뭐 철학자 미셸 푸코라는 사람이 지었던 책인데 다시 찾아보려고 했는데 없어졌더라고요. 이사 막 하고 이러면서 책이 없어졌나 봐요. 그런데 하여튼 그 사람이 감옥의 그 건축, 건물 설계와 자유에 대한 이야기를 적은 꽤 두꺼운 책입니다. 그래서 어떤 디자인으로 감옥을 설계해야 효율적으로 사람들의 자유를 억압하고 그 갇힌 자들에게 정신적인, 육체적인 억압과 감시 이런 것들을 최대한으로 줄 수 있는지, 그래서 그러한 고찰을 통해서 인간의 자유에 대한 것을 고찰하는 그러한 책이었습니다. 꽤 재밌었어요.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자유인지도 모르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자유를 우리가 누렸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언제 알 수 있냐 하면 그것을 뺏겼을 때 우리는 금세 그 빼앗긴 자유에 대해서 답답함을 느끼고 그 제한과 억압 속에서 괴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요즘 우리 세대에서 가장 초조함을 느끼게 하는 두 가지 심볼 마크가 있다고 하죠.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셀폰에 배터리가 다 없어졌다라는 표시하고 인터넷이 끊겼다라는 표시라고 합니다. 그럼 듣기만 해도 벌써 순간적으로 답답합니다. 사실 저만 해도 핸드폰으로 인터넷을 보기 시작한 것이 인생 전체를 봤었을 때 사실 최근에 이름에도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 어린 10대, 20대 성도들은 아마도 데이터가 끊기고 인터넷이 안 되면 극도의 답답함을 느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터넷 안으로 들어가면 그 안에는 엄청난 자유가 있기 때문이죠. 마구 돌아다닐 수 있는. 그것이 단번에 뺏기게 됨으로써 느끼는 억압을 느끼게 됩니다. 사람들이 돈을 좋아하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이 세상은 많은 돈이 보다 많은 자유를 허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권력을 좋아하는 이유도 이전에 가져보지 못했던 내가 누릴 수 있는 자유의 권한이 그 권력을 통해서 더 많이 증대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권력과 돈 두 가지는 인간의 타락 이후 인간 사회에서 특권, 즉 보다 높은 자유를 누리게 해주는 힘이니 그것이 없는 사람들, 그것이 적은 사람들, 즉 돈과 권력이 없는 사람들은 그것들이 많은 사람들보다 훨씬 더 제한적인 혹은 제약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자유. 이 자유에 대한 정의는 깊이 들어가면 실제로는 쉬운 개념은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회 안에서 살아야 되는 인간을 생각할 때 국가 안에서, 시장 안에서, 법 아래서, 정치 앞에서 그 자유의 정의는 매우 어렵고 각각의 상황 속에서 자유라는 정의는 사람마다, 지역마다, 사회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도 자유라는 지금 방금 읽었던 본문 말씀처럼 자유에 대한 이야기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오늘 성경 속의 많은 자유의 의미 중에서 특별히 한 부분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럼 1차적으로 성경적인 자유란 무엇인가 라는 주제 하에서 말이죠.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성경에서 보면 우선 우리는 아무것도 모를 때 자유를 느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르는 것이 약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수염이 긴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손주가 하루는 놀러와서 그 할아버지에게 질문을 합니다. 할아버지는 주무실 때 그 긴 수염을 이불 밖에 놓으세요? 아니면 이불 안에 놓으세요? 할아버지는 그날 밤 뜬 눈으로 밤을 지셉니다. 왜냐하면 수염을 이불 안으로 넣어도 이상한 것 같고 밖으로 빼도 이건 아닌 것 같고 인지하도 하지 못했던 것이 내 인지 안으로 들어왔을 때 그것이 속박이 될 수 있습니다. 눈에 어떤 것이 거슬리기 시작하면 다른 것이 눈에 안 들어오게 되면서 그 자기 눈에 들어온 것이 자신의 다른 곳으로 갈 수 있는 것을 얽매이는 속박의 멍에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어떤 어르신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막 있는데 그 뒷부분에 한참 전하고 있는 그 중간에 그런데 머리 스타일을 좀 이렇게 좀 해보는 게 어때? 이렇게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전했던 복음이 한순간에 날아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분은 제 복음을 전하는 말씀을 듣지 않고 제 머리만 관찰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어떤 죄가 내 인지 밖에 있으면 그 죄에 대해서 자유롭습니다. 그 죄가 나에게 죄로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죄에 대해서 자유로운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6장 20절에 너희가 죄의 종이었을 때에는 의로부터 자유로웠느니라. 죄의 종이었을 때 의로부터 자유로웠다. 여기서 자유로웠다라고 했었던 이 자유는 그래서 진정한 자유입니까? 아닌 것이죠. 죄의에서 멀어졌을 때 느끼는 자유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것을 헛자유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럼 성경은 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가? 요한복음 16장 9절을 보면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근본적으로 무엇이 죄인가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정의를 내리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예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래 있었지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사람들이 일반 세상 사람들도 믿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태반인 것이죠. 지금은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도 믿지도 않은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상태가 그들에겐 자유의 상태입니다. 그러기에 마음대로 떠듭니다. 저는 그래서 최근에 신성 모독적인 얘기까지도 들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런 말을 하는데 자유롭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럼 이것이 진정한 자유입니까? 저는 그래서 이것을 거짓 자유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그렇게 죄를 인지하지 못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의로부터 자유롭게 지내다 죽음을 맞이하면 성경에 의하면 그 종착역은 지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거짓 자유, 두 번째 자유는 법 안의 자유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그냥 제가 이름을 붙인 텀입니다. 첫 번째는 거짓 자유, 두 번째는 속박의 자유라고 제가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거짓 자유를 만끽하던 사람들이 죽게 된다면 삶 속에서는 자유롭게 살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들은 영원한 사망 속에서 실제 진정한 자유를 영원히 잃게 됩니다. 그러니 거짓 자유를 즐기는 사람의 최종은 영원한 속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도 불 속에서의 속박입니다. 너무나 끔찍하죠.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죄의 경종을 울리기 위해 죄로부터 떨어지게 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율법이라는 것을 주십니다. 율법은 법이죠. 법. 기본적으로 인간의 어떤 자유를 제한하는 리스트입니다. 법은. 그렇죠.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것을 제한하는 리스트예요. 학자들은 구약에 613개의 법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세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믿습니다. 그렇게 누군가 연구한 것을. 올바른 법은, 올바른 법이라 함은 어떠한 자유를 제한하면서 보다 선한 방향으로 사람들, 사람, 개인 혹은 집단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게 됩니다. 율법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죄인지를, 무엇이 그리고 옳은지를 구약 시기에 유대인에게 보여준 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율법을 통해 무엇이 드러나는가 하면 죄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상적으로 이야기해서 율법을 그대로 완전히 지킨다면 죄로 인한 영원한 사망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율법을 지킨다는 이야기는 삶에서 자유가 그만큼 사라지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거짓 자유 속에서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하나님과 떨어진 상태에서 죄를 모른 채 마음대로 즐기면서 행복과 살아있음을 느끼고 있었던 사람들이 갑자기 하나님의 율법이 들어오면서 그들이 즐겼던 인생의 낙이 사라질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렇죠? 억지로 법을 지켜야 한다면 그것 또한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삶의 자유 혹은 삶의 낙에 대해서 제한이 있을 뿐만 아니라 율법을 어기는 자에게는 또한 역시 사망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율법을 어기면 사망이다. 그런데 문제는 율법은 그것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사람들에게 죄를 드러내주고 있는 것과 동시에 궁극적으로 인간의 힘으로 모든 율법을 도저히 다 지킬 수 없음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율법은 인간이 그대로 100% 다 지킬 수 없음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사실은 주신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그것을 다 지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9절에 보면 전에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율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자유롭죠? 내가 살아있었으나, 살아있어요. 살아있다고 느낀 것이죠. 명령이 오매, 율법이 왔죠? 죄가 되살아나고, 죄가 살아났죠? 죄 안에 있는 나는 어떤가? 명령이 오매 죄가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죽은 거예요. 저는 감히 이야기하지만 구약시대에 대속죄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덮는 의식이 없었다면 혹은 개인이 번제 헌물을 통해서 그 죄의 씻음을, 덮음을 받는 의식이 없었다면 다른 율법을 통해서 모든 것을 지키면서는 도저히 그들의 죄값을 씻을 수 없었음을 감히 얘기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아마도 죄 안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음을. 율법은 그래서 반어적으로 모든 것을 지키라고 주셨다기보다 내 힘으로 모든 율법을 지킬 수 없음을 보여주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거짓 자유 속에 있던 사람이 율법이 나에게로 들어와 내 죄가 드러났다고 했을 때 그 죄에 대해 인지하면 그 죄에서 멀어질 것이고 그 죄 안에서 누리던 거짓 자유를 떠나 율법을 잘 지킨다면 율법 안에서의 자유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 율법을 나의 힘으로 온전히 지키는 것이 너무도 너무도 힘들고 심지어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꾸역꾸역 지키면서 있는 나의 자유, 율법 안에 있는 자유는 나에게 정말 힘들고 힘든 고통의 시간을 동시에 줍니다. 허벅지를 매일매일 찔러야 되니까 그렇죠. 율법을 지키는 것이 고통의 시간이요, 고난의 시간입니다. 저는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기 쉬운가 하다가 북한을 떠올렸습니다. 얼마 전 전 통일부 장관이 하시던 분이 방송에 나와 얘기하는데 북한의 실제 현재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북한 안에서 태어나고 자랐다면 그 사람들은 실제로 완전히 자유가 없다고 생각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도 그 안에서 나름대로 뭔가 누리고 있겠죠.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자유롭게 살다가 북한에 딱 가게 돼서 살게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켜야 할 법이 몇십 배는 늘어났을 것입니다. 이전에 누렸던 자유를 그대로 누리는 것이 다 죄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다고 북한 안에 그들의 법을 그대로 살면서 사실 살 수도 있겠죠. 꾸역꾸역. 그런데 우리의 본성을 자극하는 것을 절대 하지 못하며 꾸역꾸역 꾹꾹 참으면서 지내는 것이 보통 힘든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 전 통일부 장관이 이야기하는데 한국 드라마가 북한에서 굉장히 인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오빠, 자기, 이런 말들을 쓰기 시작한대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불순한 거랍니다. 그럼 뭐라고 불러야 됩니까? 그랬더니 동무라고 부른대요. 여하튼 남한 드라마를 보다가 걸리면은 7년인가 징역을 산답니다. 드라마 보다가 배급하는 사람, 드라마 배급하면 사형에 처해진다고 합니다. 배급하면 상상이 안 가죠. 드라마를 정말 사랑하시는 지금 앉아계신 성도분이 계시다면 북한에 가시면 거의 바로 죽습니다. 율법은 죄를 정의하여 늘어놓기에 그 법을 잘 지키면서 살면 자유가 있다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으로는 완전히 지키는 것은 불가능하며 도리어 율법을 통해 나의 죄가 드러나는 것이며 내가 죄인이며 내 죄를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음을 드러내주는 그 역할이 율법이다. 그래서 저는 율법 안에서 누리는 자유를 속박의 자유라고 부르고 싶다라는 것이죠. 거짓 자유는 아니지만 우리가 기쁨으로 누릴 수 있는 자유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쁨으로 누릴 수 있는 자유가 옳은 자유지만 우리 마음마저 자유롭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으면 내 신욕이 고단합니다. 꾸역꾸역 해나려 하지만 율법 아래 있다라는 것은 죄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있지만 내 삶의 자유는 사라짐이 있고 내 마음의 부담과 마음에 쌓이는 억압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은 훈육 선생으로 내 삶의 잘못된 것을 지적하여 올바른 것으로 이끌어 갔지만 이것은 나의 본성과 맞지 않아 정말로 쉽게 내 옛 거짓 자유로 돌아가기 쉽습니다. 그래, 나는 드라마보다 죽을래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긴다 이것이죠. 그럼 세 번째, 저는 이것을 예수님의 자유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갈라디아서 4장과 5장을 보면 율법 아래 있었던 사람들에 대한 진정한 해방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진정한 자유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음을 봅니다. 혹시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 보신 적 있으신가요? 굉장히 유명한 영화인데 꽤 오래된 영화입니다. 저는 한 두세 번 본 것 같아요. 재밌어갖고 옛날에. 어찌됐건 감옥 안에 억울하게 갇혀있던 한 사람이 기발한 방법으로 탈출하는, 억울하게 잡혔던 사람이 탈출하는 그런 영화입니다. 거기에 주인공과 친하게 지내던 흑인 죄수가 나옵니다. 그 죄수는 거의 평생을 그 감옥 안에서 지냅니다. 그러나 모범수였고 나중에 이제 늙은 몸이 됐는데 형기를 다 안 채운 것으로 지금 기억을 하는데 어찌됐건 모범수로 감옥을 나가는데 허락을 받게 되고 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현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는 어떤 그로소리 가게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화장실을 가고 싶을 때마다 매니저한테 가서 화장실을 다녀와도 되냐고 물어봅니다. 그 매니저는 처음에는 그래 갔다 와, 그러다가 계속 물어보니까 하루에 몇 번을, 나중엔 짜증난 소리로, 잘 기억은 안 나지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제발 이제 나한테 그것 좀 묻지 말고 말해오면 가라고, 가라고, 누가 못 가게 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감옥 안에 있었던 그 속박에서 벗어나 자기가 제게 주어진 어떤 자유를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인 것이죠. 그는 그 주어진 자유를 즐기지 못하고 여전히 감옥 안의 규율에 매여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는 그렇게 바라던 자유를 얻었음에도 감옥에 돌아가고 싶거나 아니면 자살 시도를 나중에 하게 됩니다. 실제로 감옥에 다시 들어가기 위해 범죄를 저질렀다는 뉴스를 종종 봅니다.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 여러분도 펼치시면 좋을 것 같고요. 4장 3절에서 5절을 보면 이와 같이 우리도 아이였을 때에는 세상의 초등 원리 밑에서 속박 당하였느니라. 그러나 충만한 때가 이르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있게 하셨나니 이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속하시고 또 우리가 아들로 입양되게 하려 하심이라. 9절을 보시면 그러나 이제 너희가 하나님을 안 뒤에 혹은 하나님께 알려진 뒤에 어찌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원리로 돌아가 다시 그것에 속박당하려 하느냐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오늘 읽은 부분에서 1절 이후 2절부터 6절을 보시면 보라 나 바울이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도 주지 못하시리라. 내가 할례를 받은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온 율법을 행할 의무를 가진 자니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율법으로 의롭게 된 자에게는 그리스도께서 아무런 효력이 없으며 너희는 은혜에서 떨어져 나갔느니라. 우리가 성령을 통해 믿음으로 의의 소망을 기다리나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 효력이 없으되 오직 사랑으로 일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계속해서 율법으로부터의 해방,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과거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남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심지어 구원받은 많은 그리스도인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구원이라는 것을 매우 제한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외부에서 나의 내부로 들어오는 강제의 법입니다. 율법이 밖에 있고요. 그 율법의 틀 안에 나를 집어넣어서 율법이 나를 감싸게 하는 것이 율법 아래 사는 삶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8장을 보면 이 부분은 나중에 경륜에 대한 부분을 설명할 때 다시 설명할 중요한 구절인데 10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날들 이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언약을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곧 내가 내 법들을 그들의 생각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 속에 그것들을 기록하여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한 백성이 되리라 주가 말하노라. 즉 그 법들을 내 삶의 내 밖에 두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두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잘 보시면 신약에서의 엄청난 큰 다른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즉 이전의 언약은 율법이 밖에서 나를 제한하여 내가 규율 안에 머무르며 내 행위를 제한하지만, 신약 은혜의 시대 성령님이 내 안에 거주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주하시는 이 말씀이 내 안에 거하게 되며 내 안의 성령님이 내 말씀의 법이 흘러나와서 성령님을 통해 내 행위를 이루게 된다. 즉 실제로 진정한 자유는 언제 오냐 하면 내 마음과 내 행위 사이에 갈등이 없을 때 내 자유가 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내가 일은 이걸 해야 되는데 내 마음은 하기 싫으면 그것은 갈등이고 힘이 들죠. 이건 지키긴 지켜야 되는데 마음은 정말 힘들고, 이러면 자유롭지 않은 것 아닙니까? 내 마음과 내 행위가 일치할 때 그 안에서 내 자유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율법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법이 내 안에 있기에 자연스럽게 내 행동이 주의 마음과 합해지는 것이 나오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자유라는 것이죠. 제가 드리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비추어지고 그 말씀이 나의 것이 되어서 내 행위로 그것이 내 안에서 바깥으로 나오는 단계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자유의 단계라는 것입니다. 이때 종교 생활이 아닌 믿음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억지로 종교인처럼 보이기 위해 억지로 보면 알죠. 불편한 미소, 뭔가 선해 보이려고 하려는 미소, 그런 표정, 이러한 선한 척 하려는 것이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고 자연스럽게 나의 믿음이 겉으로 나오는 자연스러운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내 바깥으로 자연스럽게 나올 때 그 믿음이 보이는 것이고, 또 그 믿음을 보면서 같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올바른 믿음의 교제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종교적인 교제가 아닌 믿음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 조카 중에 아시겠지만 동훈이가 있습니다. 벌써 20대 후반으로 가나요? 동훈이가 7, 8살쯤 되었을 때 주위에서 죽음, 구원 뭐 이런 것을 계속 들었죠. 나름대로 답답했나 봅니다. 근데 어느 날 제 처남인지 누군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 완전히 이해하고 구원을 받아들이게 돼요. 그리고 그 아이가 한 첫 말이 이겁니다. 와, 진짜 기분 좋네요. 마치 내 엉덩이에 불을 붙이고 로켓처럼 하늘로 날아올라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순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며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워졌을 때의 기분은 이런 기분입니다. 뭔가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진 그 기분. 그것은 번제 업무를 드려야만 죄에 대한 벌을 면함을 받았던 구약의 율법으로부터의 해방을 이야기합니다. 죄를 지어 번제 업무를 드리러 가는데 번제 업무를 드리러 가는 도중 소가 갑자기 튀어나와서 들이받아서 죽었다 칩시다. 내일 번제 업무를 드리러 가야 하는데 그날 밤, 그 전날 밤 심장마비로 죽었다 칩시다. 그 사람은 그 죄에 대한 헌물을 드리지 못했는데 지옥 갔을까요? 이러한 잘못된 믿음을 통하여 지금도 수많은 종교가 영원한 구원의 보장이라는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에 대한 것을 트위스트해서 교회를 나오게 한다든지 헌금을 내게 한다든지 이런 도구로 씁니다. 아무런 성경과 상관없는 이러한 잘못된 교리를 통해서 말이죠. 지금도 이러한 것은 중세시대에 전해졌던 면죄부와 똑같은 것입니다. 초장만 달리한 것이죠. 그러나 히브리서의 말씀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 피가 아니라 자기 피를 힘입어 단 한 번 거룩한 곳에 들어가사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얻으셨느니라. 아멘. 10장 1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바로 이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 한 번 영원히 드려짐을 통해 우리가 거룩히 구별되었느니라. 아멘. 단 한 번 드려지고 모든 죄를 씻으신 예수님을 믿는 나는 그러한 죽음의 공포에서 영원히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적인 진리입니다. 그러니 분명히 성경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다시 자유를 다시 그렇게 누렸던 영원한 생명의 자유를 내팽겨치고 다시 속박의 자유로 들어가길 원하십니까? 갈라디아서 5장 1장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그래서 이렇게 분명히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유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으니 그러므로 그 자유 안에 굳게 서고 다시 속박의 멍에를 메지 말라. 그러면 내가 그것을 믿고 구원받고 천국을 얻었으니 마음대로 죄를 짓고 마음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음을 로마서 6장은 분명히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구원받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장 2절에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죄 가운데 다시 살리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저는 이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실제 나는 구원받은 몸인데 천국 갈 것이 정해졌는데 죄도 좀 지으면서 살 수도 있고 예배도 좀 안 나올 수도 있고 힘들면 좀 빠지고 진정한 교회가 무엇인가 다 하나님 믿는데 여기가 완전히 옳지는 않아도 대충 여기서 믿음 생활하면 될 것 같고 등등.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은 정말 기독교의 자유에 대해서 전혀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분들입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진정한 자유를 폄훼하는 매우 부적절한 말씀인 것입니다. 기독교 믿음에 대해서 믿음에서 이야기하는 자유는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데 있어 내 마음의 억압과 속박의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는 데 거리낌 없이 너무도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따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유롭다는 것이죠. 진리의 영이 내 가운데 있다면 율법의 속박에서 벗어나 내 안에 진리의 영이 움직이게 하는 그러한 진정한 자유를 맛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 진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올바른 진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억지로 종교 생활을 혹시 하고 계십니까? 그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주님, 이러한 종교 생활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내 행위를 이끄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가식의 불편한 웃음과 불편한 표정이 아닌 내 안에서 그 믿음이 우러나오는 자연스러운 믿음이 나의 행위를 이끌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러기에 우리의 믿음은 주님의 진리 위에서 그 진리가 내 마음에 있음으로써 내 믿음이 그때 그렇게 자유로워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주님의 진리가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성령을 따를 때 내 내면에서 나온 행위가 하나님의 도리에 어긋나지 않아서 내 행위와 내 마음이 하나님과 일치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자유라는 것이죠. 그것이 궁극적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성장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바로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옳게, 즉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믿는 사람들에게 어떤 이들이 도덕률 폐기론자, 너희들은 마음대로 죄를 지려도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이름표를 붙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그들은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믿음이 나를 의에 이르게 한다라는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어 내가 구원받은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 구원받아 1차적인 것이고 내 믿음이 내 행위와 일치되어 내 행위마저도 의롭게 되는 것을 믿음이 의롭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행위는 우리의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솔직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그 믿음이 진정 드러나서 같은 믿음임을 서로 나눌 때 또한 믿음의 교제도 일어나고 믿음의 자유를 진정 얻게 됩니다. 거짓 자유에서 얼른 나오시고 속박의 자유에서 벗어나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자유 안에 내가 거하기를 소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진정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여 구원받고 그 진리 성령님께서 내 안에 거주하시며 그 진리가 계속 조명되고 그 진리에 더욱더 가까이 가며 그 진리가 바깥으로 나의 행위로 내 믿음이 나오는, 그래서 나의 믿음과 나의 행위가 일치하여 내 마음의 속박과 갈등마저도 없어지는 그러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자유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